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자신이 바라는 것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자 경제적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오찬 뒤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19일 오전에도 추가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이 최근 남중국해 베트남 남부지역에 파견돼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잠수함 쿠로시오는 오늘 베트남의 군사 요충지인 캄람만에 입항했습니다. 쿠로시오는 지난 13일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스카보로 암초에서 미 항공모함 등과 함께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잠수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한 것은 일본의 잠수함 역량과 일 베트남 해군과의 협력 강화를 과시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이들리브 사태를 논의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들리브 상황이 지난 3일 동안 잠잠했다면서 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터키에는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살고 있으며 지난 7년 동안의 갈등으로 터키는 이미 정치적 인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며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이달 말 유엔 총회와 독일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정보기관이 중국의 정보를 빼내려는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안펑산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 기밀정보에 침투할 목적으로 타이완 내 중국 유학생에 접근하려는 타이완 정보기관의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양안 관계를 악화시키는 간첩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는 15일 타이완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현지 정보당국의 첩보 활동을 위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타이완 당국이 미인계와 금전적 이익 등을 이용해 중국인 유학생에게 접근한 뒤 중국 내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중국 측 주장을 날조된 의혹이라고 일축하며 중국 당국은 타이완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중국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콩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망쿠스로 지금까지 적어도 6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필리핀에서 북상한 태풍으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4명이 숨졌다며 태풍 상륙을 앞두고 이미 240만 명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초강력 태풍 망쿠스는 중국 남부로 북상하면서 열대성 태풍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에서는 15일 태풍이 강타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가옥이 무너지며 적어도 6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브렛 캐버노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준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14일 캐버노 지명자가 고교 시절 인근 학교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피해 여성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피해 여성은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크리스틴 포드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드 씨는 1980년대 고교 시절 파티에서 술에 취한 캐버노와 그의 친구가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국이 항공산업 성장에 힘입어서 앞으로 20년간 7,000대가 넘는 여객기를 새로 도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가 최근 펴낸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중국의 신규 여객기 수요는 7,690대로 도입 가격은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운항하는 여객기 대수가 약 290대 정도인 걸 고려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보잉은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 즉 일선 도시를 제외한 2선 도시들이 노선 확충에 나서면서 중국 항공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의 19개 2선 도시에선 총 90개에 달하는 항공노선이 신설됐다는데요. 이들 도시의 연평균 항공산업 성장률은 12.5%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4도로 잔뜩 흐린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5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7도, 함흥은 14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던 스미스가 부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에요. 라고 노래하는 You are so beautiful.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이르면 오늘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의 신규 관세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제22호 태풍 망쿠시 필리핀과 홍콩 또 중국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냈고요. 일본에서 100살이 넘는 장수 인구가 7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군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 금요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날짜를 특정해서 이르면 오늘 이 신규 관세를 미국 정부가 발표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세율은 당초 미 무역 대표부가 검토한 25%에서 낮아진 10%가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네, 보도대로라면 세율이 검토한 것보다 낮아졌군요.
네, 이 세율이 10%로 낮아진 것은 11월 중간 선거와 이 연말을 앞두고 이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낮추려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는데요. 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세율을 나중에라도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네, 자,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서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 위원장은 중국 정부 고위층이 대화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명의로 중국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12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밝혔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 초청장의 수신인이라면서 이달 말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도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 고위급 통상 협상을 위해서 양측이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천억 달러 관세를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즉각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와 조치를 가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취하겠다고 경상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이어서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고위급 협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이 중국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을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고요. 또 중국관영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동시에 협상하자는 건 이 조그만 당근을 내밀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꼴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행태는 위협을 강화해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 고위 당국자가 미국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네, 강경한 대처.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원자재와 중간재 또 부품의 대미 수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정부 장관급 인사에게서 나왔습니다. 러우지웨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이 주임이 어제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같은 중국의 수출 감축 조치는 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기대하는 두 가지 효과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우선 첫 번째 효과부터 보면요, 이 중국이 중간재 수출을 줄이면 미국 제조업계의 공급망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대체재를 찾을 때까지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러우 주임은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고통을 맛봐야지 무역전쟁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특히 제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데요.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타협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다른 한 가지 효과는 또 뭘까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훨씬 커서 동일한 규모로 보복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총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의 신규 관세를 발효시켰는데요. 중국도 이에 맞서서 총 5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예고한 이 2천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에는 중국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 관세를 매길 대상 자체를 줄이자는 게 중국의 계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간재 수출을 줄인다는 계획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겁니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이 러지웨이 주임이 직책을 맡고 있는 정협은 이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데요. 이 러우 주임은 어제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를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하지만 러우 주임이 재정부장까지 지낸 이 중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서 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입니다.
네. 자,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에 압박받고 있다는 보도가 틀렸다면서 압박을 받는 것은 중국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현재 활황인 반면에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2천억 달러 제품의 관세 부과를 단행하면 세수 증가는 물론이고 생산시설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과 중국 남부에 큰 태풍 피해가 났군요.
네, 지난 7일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22호 태풍 망쿠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지난 주말 필리핀과 홍콩 또 중국 남부 지방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현재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네, 이 부상자도 수십 명 확인됐는데요. 이 부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이 상당수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상황이 속속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망쿠시 1979년 태풍 호프가 발생한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중요한 외교 일정도 취소됐다고요.
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주말 동안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필리핀 정부가 이 비상 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함에 따라서 이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예. 홍콩에서는 어떤 피해가 났습니까?
예, 홍콩에서는 버스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이 모두 중단되고 이 침수와 정전 때문에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어서 10만 명 이상 발이 묶였는데요. 철저한 대비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200명이 넘고 대피소에 수용된 인원이 1200명에 달하는데요. 또 홍콩 옆에 있는 이 오락 관광도시 마카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 42개 도박장 등을 전면 폐쇄시켰다가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중국 남부 지방에서도 피해가 계속됐다고요?
예, 이 태풍 망쿠시 동반한 폭우와 강한 바람 때문에 광둥성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졌다고 오늘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광둥에서는 310만여 명이 긴급 대피한 상황인데요. 이 직접적인 영향 보상을 받은 사람만 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광시성에서도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남부의 이 해안 도시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몰려 있다고요?
예. 이 광둥성에 있는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와 양장 원자력 발전소가 이 태풍 경로에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현지 당국이 주변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그다지 큰 태풍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태풍 망쿳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오늘 베트남 내륙 이 하노이 북동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서 더 이상 피해를 남기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원래 장수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이 100세 이상 고령자 수가 더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예,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일본의 100세 인구는 약 6만 9,8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여성이 88%에 달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지난해보다 2천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0세 이상 인구는 48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63년에 150명을 조금 넘겼는데요. 1998년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07년에 3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난해에는 6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도 더 늘어날까요?
네. 일본 학계에서는 오는 2023년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2028년에는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최장수하고 있는 사람은 후쿠오카에 사는 다나카 가네 씨인데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타고 날았던 1903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올해 115살인 다나카 씨는 지금도 카드놀이와 수학 문제 풀기를 즐기고 있고요. 이 커피 우유를 즐겨 마신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100세 이상 인구가 늘고 있는 게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고요.
이 장수 인구가 늘면서 이 복지 혜택 등으로 이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해서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금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아세안 지역 회의에 참가했는데요. 고노 외상은 이 자리 에서 일본의 고령화와 이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서 문호를 크게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도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 다시 강화했고요. 또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어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풍습을 가진 외국인들을 불편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브렛 캐베노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게 과거에 성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신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베노 지명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선거 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나퍼트 씨가 사전 형량 조정에 응하고 로버트 뮬러 특검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걸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관련된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군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초에 캐버노 지명자가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 한 명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캘리포니아 북부 팔로알토 대학 교수로 올해 51살인 크리스틴 블레이 씨, 포드 씨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밝힌 내용입니다. 포드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끝 무렵이었던 지난 1982년 여름 어느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캐베노 지명자를 만났는데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캐베노 지명자가 방에서 자신을 침대로 밀어넣고 옷을 벗기려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포드 씨 말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포드 씨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캐베노 지명자가 입으로 포드 씨 입을 막았다는데요. 포드 씨는 당시에 캐베노가 잘못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당시에는 일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결국에 다른 남학생이 방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포드 씨는 화장실로 숨었다가 이후에 집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포드 씨와 캐브노 지명자가 당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각각 다른 사립학교 학생이었는데 당시에 이 지역 사립학교 학생 모임에서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포드 씨 주장에 대해서 캐브노 지명자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캐베노 지명자가 성명을 냈는데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비롯해서 자신이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상원법사위원회 민주당 중진 의원이죠.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연방수사국 FBI에 이 캐베노 지명자와 관련된 편지를 주고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포드 씨에 대한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포드 씨가 지난 7월 연방 대법관 후보로 이 캐베노 판사 이름이 오르내리자 이 자기 주장을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자기가 사는 지역구 민주당 하원의원 이 안나 애슈 위원한테 전달했답니다. 포드 씨는 결국에 이달 말에 이 애슈 위원을 통해서 이 편지를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에게 보냈습니다.
네, 처음에는 편지 작성자가 알려지지 않았죠.
맞습니다. 포드 씨가 자기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는데요. 그런데 언론 취재가 집요해지고 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신원을 드러냈습니다.
네, 포드 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캐브노 지명자 인준에 암초가 생긴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찰스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원래 오늘 20일에 이 인준안을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연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인스타인 의원이 16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의혹을 밝히기로 한 포드 씨를 지지한다면서 이제 이 문제를 FBI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안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인준안 처리 전에 조사해야 한다는 건 인준안 처리를 미루자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도 성명을 냈는데요. 슈머 대표는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준안 처리를 연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법사위원회 소속 이 공화당 위원들을 접촉해 보니까요, 인준안 처리를 일단 밀고 나가겠다는 반응이 나왔답니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이걸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애리조나가 지역구죠.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포드 씨 주장을 듣고 마음 편하게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이언 상원의원도 포드 씨가 법사위원회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걸 들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17일 아침에 성명을 냈는데요. 여전히 캐버너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공화당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사실 이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원의석이 공화당이 51석, 민주당하고 무소속이 49석이기 때문에 인준안이 그대로 쉽게 처리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화당 쪽에서 반대표가 2표 이상 나오면은 인준안 처리가 이가 부결됩니다. 한편 포드 씨 변호인이 17일 아침 미국 NBC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장본인인 포드 씨가 상원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잠시 지휘했던 이 폴 매너포트 씨가 개인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매너포트 씨가 사전 형량 조정에 응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매너포트 씨가 1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검찰하고 사전 형량 조정에 합의한 결과인데요. 매너포트 씨는 합의에 따라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네, 이 사전 형량 조정이라는 게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을 경감받는 게 바로 이 플리바게닝입니다.
네, 매너포트 씨는 특검에 여러 차례 기소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모두 세 차례였죠. 첫 번째는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 두 번째가 금융사기, 세금사기였고요. 세 번째는 증인을 회유하려 했던 혐의입니다. 이 중에서 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심리하는 혐의가 바로 첫 번째하고 이 세 번째 혐의입니다.
네, 매너포트 씨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 소재 연방지법에서 이 두 번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배심원단이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너포트 씨가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전 형량 조정은 모든 기소 내용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만 적용되고요.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던 재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매너포트 씨 유죄 인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미국 언론들 분석을 보면요, 뮬러 특검의 승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는 큰 부담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지난 대선 기간 매너포트 씨가 이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이 그가 특검 쪽에 아주 구미가 당기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자, 이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특히나 이 지난 2016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이 트럼프 타워 미팅에 참석했고요. 또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 당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트럼프 타워 미팅이라면 이 대선 당시 이 트럼프 진영 고위 참모들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걸 말합니다.
네, 자 매너포트 씨가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세라 해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14일 성명을 냈는데요. 매너포트 씨 재판하고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이죠.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16일 인터넷 트위터에 뮬러 특검 조사가 불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이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가 13살에서 17살 사이 미국 청소년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가운데 70%가 하루에도 여러 번 SNS를 이용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70%라면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비율이 커먼센스 미디어가 지난 2012년에 조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두 배로 증가한 겁니다.
예.
또 청소년들의 손전화 같은 이동기기 보유 비율도 큰 폭으로 그간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41%에서 89%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동기기 보유 비율 또 SNS 사용 빈도가 급증한 게 미국 청소년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커먼센스 여론조사를 보면요, 많은 청소년이 SNS 사용 증가가 자기의 사회적 감정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신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쁜 면에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면에서일까요?
네, 응답자 가운데 3%는 SNS가 자신을 더 외롭게 한다고 답했고요. 25%는 그 반대로 대답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도 SNS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많은 응답자가 SNS 사용이 이 뭔가에 집중하는 걸 방해한다고 답했습니다. 57%가 숙제할 때, 또 54%는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주의가 분산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에 나왔던 이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는 이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본인이 손전화를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걸로 드러나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요즘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도 이 손전화로 막 SNS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서도 44%가 옆에 같이 있는 친구가 계속해서 손전화를 쓰는 게 무척 거슬린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이 외에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응답자 가운데 35%가 친구와 대화를 손전화의 문자로 하는 것을 선호했고요. 32%는 직접 만나는 걸 선호했습니다. 또 이른바 온라인 불링,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따돌림과 관련해서도 예상밖의 대답이 나왔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13%만 이런 불링을 당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72%는 더 많이 이동기구를 쓰도록 회사들이 자신들을 유도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휘튼 휴스턴의 노래입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들어보시죠.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will always love you. Bittersweet memories, that is all I'm taking with me. So goodbye, please don't cry. We both know I'm not what you nee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 세력 알카에다가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항공기 납치와 자폭 테러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고 미 국방부 건물이 공격을 받고 여객기가 추락해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9.11 테러 17주년을 맞아서 세계 무역센터 지하에 있던 지하철역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철로가 사라져 처참한 모습으로 폐쇄됐던 지하철역. 1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17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뉴욕 지하철 세계 무역센터역.
9.11 테러 17주년을 며칠 앞둔 지난 9월 8일 WTC 코틀랜드 역으로 첫 번째 열차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로 재개통을 축하했는데요. 현장에 함께한 뉴욕 시민들은 17년 만에 이 역에 기차가 다시 정차하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기뻐했습니다. 9.11 테러에 참혹했던 사건을 기억하고자 역의 이름엔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약자 WTC를 넣어 WTC 코틀랜드 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역은 또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모자이크로 장식됐는데요. 유명 예술가 앤 해밀턴의 작품으로 모자이크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UN의 세계인권선언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We've worked really hard over the past 3 years to recreate this station.
우린 뉴욕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중요한 세계 무역센터 자리의 지하철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역의 대리석 장식이 정말 장관이죠. 이 장식은 9.11 테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헌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뉴욕 교통국의 앤디 버포드 씨는 지상 공간의 재건축에 전념하느라 지하철역 재건 사업은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7년이 지나는 동안 폐허가 됐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자리는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아가는데요. 원월드 무역센터와 삼 무역센터 등 고층 건물들이 문을 열었고 지하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지하철역도 재개통을 위해 1억 8천만 달러를 들였다고 합니다. 납치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들이받으며 2,700여 명의 목숨이 희생됐고 수천 명이 다쳤는데요. 희생자 가족들은 새로 개통한 WTC 코틀랜드 역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월터 마투자 씨의 아버지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가 희생됐다는데요. 월터 씨는 당시 10살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개통한 지하철역에 이렇게 오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세계무역센터란 표지판 사진도 찍었어요.
뉴욕 교통국은 WTC 코틀랜드 역은 단순히 새로운 지하철역 그 이상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를 단순히 재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뉴욕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건데요. 17년 만에 다시 열차가 들어오게 된 세계 무역센터 지하철역. 다시는 열차가 멈추는 일이 없기를 뉴욕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유리잔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의 연주.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쓰는 유리잔. 부엌 찬장에 들어가 있는 평범한 잔이 훌륭한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양한 크기의 유리잔에 각기 다른 높이로 물을 채워놓고 컵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기막힌 음악이 연주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환상적인 유리잔 연주 솜씨를 선보이는 노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늘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알렉산드리아 시의 올드타운. 거리의 한쪽에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선율이 들려옵니다. 이 곡을 연주하는 사람은 바로 제이미 터너 씨로 유리잔으로 연주하는 일명 Glass Harpist, 유리잔 하프 연주자입니다. 터너 씨는 25년 이상 올드타운에서 유리잔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터너 씨의 연주에 감탄합니다.
I've never heard something like this before. I think it's
독일에서 왔다는 관광객은 이런 연주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며 환상적이라고 했고,
I think it's like a really different way to play music.
멕시코에서 온 관광객 역시 연주하기가 무척 어려워 보이는데 음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올해 78살인 터너 씨는 유리잔 연주 경력이 50년이나 된다고 했는데요. 다른 악기들도 연주할 줄 알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악기는 다름 아닌 유리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식탁 위에 유리잔들을 올려놓고 연주하시는 걸 처음 들었죠. 그때 유리잔 연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터너 씨는 연주를 위해 60개의 유리잔을 사용하는데요. 포도주 잔처럼 기다란 손잡이 위에 둥근 볼이 있는 잔이어야 합니다. 이 잔들이 깨지지 않게 고무줄로 묶은 다음 각 유리잔에 증류수를 채워넣어 음정을 맞추는데요. 물에 적신 손으로 컵의 가장자리를 문질러보며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냅니다. 잔이 작을수록 높은 음정을 내고 잔이 클수록 낮은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관광객들은 이렇게 터너 씨가 만든 유리잔들을 직접 연주해 볼 수도 있습니다.
I didn't know glass was actually like an instrument.
저는 유리잔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소리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은 유리잔 연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다가가지만 1700년대에는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클래식 고전음악 작곡가 모차르트는 유리잔 연주를 위한 곡을 작곡할 정도였죠. 터너 씨는 유리잔으로 클래식 음악은 물론 영화음악, 재즈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데요. 심지어 유명한 중국 전통 음악까지 연주해냅니다.
Very amazing.
중국에서 온 관광객은 유리잔 연주로 자국의 음악을 듣게 돼 놀랐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다른 악기 연주자들처럼 터너 씨는 유리잔 연주를 생업으로 삼고 있고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리잔 연주자들이 너무 적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I think it's gaining in popularity. A lot of people have seen me on YouTube and I'm very pleased that it will
그래도 유리잔 연주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제 연주를 봤다는 사람이 많고요. 또 유튜브를 보면서 유리잔 연주를 해 봤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누구라도 유리잔 연주를 들어보면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현아 씨는 따라서 다음 세대가 유리잔 연주에 관심을 갖고 명맥을 이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은 Loss Aversion 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And Mr. Elm, do you think there is any way that declaration of war can be something less burdensome for the United States?
종전 선언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부담이 덜 될 수 있을까요?
There's sort of a loss aversion bias.
손실 회피 경향도 있습니다. Loss는 분실 또는 손해라는 뜻이고 aversion은 강한 혐오 또는 커다란 반감을 가리킵니다. Loss aversion 하면 심리학 용어로 손실 회피라는 말인데요. There's sort of a loss aversion bias. 미국에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Loss aversion. Loss aversion. Loss aversion. 손실 회피.
I think we're more concerned about what we're going to lose rather than the benefits of what we could gain.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무엇을 잃을지를 더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More concerned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Concern 하면 걱정하다. More concerned 어떤 일을 더 신경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loss aversion bias is when you're more concerned about what you're going to lose rather than the benefits of what you can gain. 손실 회피 성향은 어떤 거래에서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크게 받아들이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nd Mr. Elm, do you think there is any way that declaration of war can be something less burdensome for the United States?
종전 선언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부담이 덜 될 수 있을까요?
There's sort of a loss aversion bias.
손실 회피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은 loss aversion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애덤 레바인의 Lost Stars, 길을 잃은 별들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n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you just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aning.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when I care for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8년 9월 17일 오늘 한국 서울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160개 나라 13,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은 유치부터 개막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8일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18일 뒤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올림픽 유치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은 짧은 유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후보 경쟁 도시인 나고야를 물리치면서 기적같은 압승을 거둬냅니다. 서울올림픽은 이념과 인종의 벽을 넘어 16년 만에 5륜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 지구촌의 대축제였습니다. 1980년 9월 17일 오늘 니카라과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좌파 게릴라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나스타시오 데바일레는 1925년 니카라과의 장기 독재 가문을 연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1956년 가르시아가 피살되자 그의 큰아들이었던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7년에 걸쳐 니카라과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 재출마에 거부하자 4년 후인 1967년 그의 동생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계와 재계, 군부를 한 손에 쥐고 폭압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바일레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해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도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데바일레는 1979년 사임을 발표했고 한 해 뒤인 1980년 오늘 파라과이로 망명하던 중 좌파 게릴라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